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로 11절, 제가 가진 성경은 107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패션의 완성은 무엇인가요? 이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기가 전 준비하면서 이거를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예배하는데 거의 몇 분 안 계시는데 얼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가슴을 치면서 예전에는 패션의 완성을 뭐 신발이다, 뭐 벨트다 이런 얘기를 하던 때가 있었어요.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뭐 그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옷이 중요하죠. 우리가 사는 시대에 옷을 어떻게 입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패셔너블 해야죠. 예, 깔맞춤, 이렇게 옷을 잘 맞춰서 입어야 돼요. 그런데 또 너무 맞춰서 입으면 좀 촌스럽죠. 예, 그러니까 이제 너무 촌스럽지 않지만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 하여간 뭔가 그런 그 센스가 너무너무 예, 필요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마음대로 예, 마음대로 입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는, 예전에는 옷이 우리처럼 이렇게 많지 않을 때는 이 옷이라는 것은 예, 실용성이 중요하죠. 예, 발을 보호해주고 또 추위로부터, 예, 더위로부터 예, 실용성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훨씬 중요했죠. 자, 신발은 정말 발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였고 또 허리띠는 옷이 흘러내리지 않게 혹은 물건들을 걸칠 수 있는 용도 등으로 꼭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 거리를 여행할 때 예, 허리띠를 단단히 주여 메고 이렇게 여행을 해야지 실은 지치지 않고 갈 수가 있죠. 자, 그런 용도로 꼭 필요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허리띠 이야기를 좀 하세요. 허리띠. 당연히 패션에 관한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색깔, 어떤 옷에 이 얘기가 아니라 이 허리띠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라는 주제로 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예, 에베소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요.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 허리띠, 이게 무슨 말씀인지 깨닫고 또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죠. 선지자를 선택하셔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제 대언하게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뜻을 나타내시는데 말씀 투 말씀만이 아니라 다른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선지자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호세아가 가장 유명하잖아요. 예, 음란한 여인의 남편이 되어서 그 신실하심과 성실하심, 그 인애의 하나님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게 하세요. 근데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메시지가 되게 하세요.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장 1절로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기로. 예, 허리띠를 하나 사서 장만해서 띠라고 하세요. 예, 물에 닿지 않게 하라고 하세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예, 허리띠를 사서 띠었습니다. 자, 예레미야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유브라데스 강이죠,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자, 1절과 6절 매 절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요,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저희 행동에는, 이 액션에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7절,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자, 이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시려는지가 나타납니다.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The bed was spoiled. It was good for nothing. Useless하게 됐다라고 얘기하세요. 허리띠는 옷을 홀드해주고요. 그리고 물건을 걸칠 수도 있고 이렇게 힘을 쓸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spoiled 됐어요. 근데 쓸모 없게 됐어요. 자, 근데 허리띠가 뭔가?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 의미를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의미를 찾기 전에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허리띠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1절이에요. 여기에 허리띠 얘기가 나오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예, 출애굽기 12장 말씀이에요. 이제 열 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집트에 임하고요.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어요. 오직 문 주위에, 대문 주위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이 하나님께서 passing over, 심판을 passing over 하시죠. 그래서 pass over, 유월절이에요. 자, 그래서 그 심판을 통해서 뭐 하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을 예표에서 미리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이 심판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이집트의 종인 유대인들을 리버레이트 하시는 거예요. 예, 탈출시켜 주시죠. 자, 그런데 이제 이집트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모멘텀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런 뉴 아이덴티티로 이제 하나님과 연애를, 깊은 여정을 떠나기 바로 직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러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어떤 행동을 취할 때 필요한 어떤 요소입니다. 전제 조건이 되겠죠. 예, 기나긴 여정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어떤 컨디션이요, 어떤 그런 요소가 되겠죠. 허리에 띠를 띠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있는 어떤 상태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띠 하니까 신앙에서도 이 허리띠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에베소서 전신갑주에 이 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에베소서 6장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의 군사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예요. 지금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군사들이 어떤 무장을 해야 이 마귀들과 싸울 수 있는지 설명하죠. 6장 10절로 13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Put on the whole armor of God that you may be able to stand against the schemes of evil. 지금 사단 마귀가 컨트롤하고 있어요. 스킴이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어프라이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대항할 수 있어요?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미 악한 날이죠.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악한 날에 능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군사로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가 너무나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리고 입고 싸우는 거예요. 자, 이 전신갑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야. 자,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군사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검이구나. 사단과 싸우는 검이구나. 그래서 이 전신갑주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싸움하면 칼이 가장 유용하다고 먼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칼이 인스턴트리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은 이 허리띠에 관해서 좀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취하라고 한 장비가 뭔가요? 네, 큰 소리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뭔가요, 여러분? 허리띠예요. 허리띠. 여러분, 이렇게 전신갑주에 깔 맞춤을 하려고 허리띠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허리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허리띠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검도를 잘 못합니다. 검도를 잘 못하는데 검도를 굉장히 좋아해요. 기회가 있어서 한 1년 정도 클럽 활동을 했는데 이 검도는 굉장히 두꺼운 옷이에요. 두꺼운, 이게 이미 방어가 프로텍션이 되어 있고 두꺼운 옷을 입어요. 위에 얼치고 하카마라는 또 이제 큰 치마 같은 바지를 입죠. 그래서 입습니다. 입는데 허리를 두꺼운 줄로 두 번 동여매요. 허리까지 단단하게 동여맵니다. 단단하게 동여매서 이제 이 옷이 딱 홀드업이 딱 돼요. 그리고 이렇게 홀드업이 된 상태에서 이제 아머를 입는 거예요. 허리띠로 옷을 홀드업하고 중심을 잡지 않으면 아머를 입을 수가 없어요. 순서가 뭐냐면 허리띠를 동여매는 거예요. 허리띠를 단단하게 동여맵니다. 이중으로.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아머를 입습니다. 투구를 쓰고요. 손에 장갑을 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검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띠를 하지 않고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아요.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허리띠가 무엇을 얘기해요? 힘, 중심, 질서. 전장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베이직이 바로 이 허리띠예요. 자, 그런데 에베소서는 이 허리띠가 뭐라고 그래요? 진리의 허리띠를 띄고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 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니고 제가 진리거든요. 이진태. 그런데 제가 아닙니다. 진리를 허리띠라고 얘기합니다. 예, 진리라고 말하세요. 자, 진리가 무엇일까요? 보기 전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자, 이 진리를, 진리의 허리띠를 제대로 단단히 받치고 있어야지 싸움을 한번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띄고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단단히 중심을 딱 묶고 있어요? 아니면 지금 진리가 뭔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진리라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유니버셜한 law, fact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유니버셜한 law는, 이 fact는 바로 성경이죠. 우리에게는 성경이 진리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실체라는 사실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진리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스스로를 가리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자, the way, 도. 도는 진리의 다른 표현이죠. 동양적 표현이 될 수 있겠죠. life도 진리의 다른 이름이에요. 내가 진리야. 내가 진리야. 내가 진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진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분명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8장 31절 32절 요한복음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네, 이 컨디션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진리인 내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리버레이트 하는 거야. 리버레이트 할 거야. 말하세요. 자, 그런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거 너무나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죠. 머그 컵에도 써 있고 예쁜 글로도 써 있고 뭐 명찰로도 달고 다니고 옷도 입고 막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아, 예수를 믿으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 너무 평안해. 너무 안정감이 느껴져.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잘 될 것 같다. 이런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진리를 알게 됐기 때문에 진리가 내 허리를 동여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비진리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거짓말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 이 거짓말에 놀아났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맞는가 보다 저렇게 얘기하면 저게 맞는가 보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 같았어요. 근데 진리 안에 거하게 됐고 진리를 선물로 받았어요. 이제 내가 싸울 수 있어.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리가 능력이 됩니까? 이 세상의 비진리에 대해서 당당하게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게 하는 힘이 됩니까? 아니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거짓말하는 세상 가운데 그냥 신앙도 있으면 좋은 거니까 믿고 있습니까? 그럼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에는 배타성이 이미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 외에는 다 비진리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요, 진리를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의 삶은, 신앙인의 삶은 진리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준비돼요?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면서 우리가 레디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 진리와 관계가 생겼다는 의미예요. 진리의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11장 5절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 justice, righteousness, 인생의 기준, 옳고 그름, 그 허리띠가 주어졌어요. 왜요? 진리에는 right과 wrong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띠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헤쳐나가 살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습니까? 라고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진리의 싸움을 싸우고 있나요? 아니면 허리띠를 풀러놓고 마치 진리와는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세상이 이야기하는 데 솔깃해서 그저 정신없이 살아갑니까? 남유다 백성처럼 유프라데스 강, 그 이방신의 땅에 진리를 방치하고 썩도록 방치해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런 처지는 아닙니까?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쓸모없어진 허리띠가 말하는 바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 오늘 본문의 후반부입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자, 예루살렘의 교만,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썩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 지금 허리띠가 교만이었구나. 예, 그렇게 보여지죠. 물론 이 단어에는 교만이라는 뜻이 있고요. 후반부에는 교만으로 번역되는 게 더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만큼은 이 교만이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를 좀 갖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이 교만으로 해석된 히브리어에는 가오는 exaltation, majesty와 같은 파지티브한 굉장히 아름다운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의 자부심을, exaltation을, majesty를 쓸모없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썩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허리띠, 진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이게 진리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모든 민족과 구분되는 그들만의 거룩함, 아이덴티티, 매제스티, 이그절테이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했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데 그 자긍심을 쓸모없게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그들이 그 정체성을 방치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0절이죠.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내가 너에게 나의 띠가 된 것 한 것은, 내가 너에게 진리를 알게 한 것은 진리로 나에게 영광 돌리게 하려는 것인데 너가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 그냥 너가 좋아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심판한 거야. 그 허리띠를 쓸모없게 만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의 띠를 주셨으면 그 진리의 띠를 차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허리띠는 이방인의 땅, 우상의 땅, 유브라제스 강가에 처박아 두고 진리와 상관없이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the imagination of his own heart, 그 자기 마음대로 신앙을 따라 풍요의 신을 따라 살았어요. 진리가 힘을 잃고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어야 되는데 허리에 두르고 있으니 진리가 힘을 잃죠. 진리 자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리를 방치한 이스라엘에게 힘이 없죠. 그들의 자부심이 부끄러움이 된 것은 그런 면에서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책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진리를, 진리의 띠를 썩은 구덩이에 던진 결과죠.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11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이건 기가 막힌 말씀이죠. 자, 허리띠가 사람에게 속해 있어요. 사람에게 속해서 사람이 일하게 하죠. 사람이 먼 여정을 떠날 수 있게 해요. 어떤 육중한 노동을 할 수 있게 해요. 여러분, 역도선서들이 띠를 띠잖아요. 큰 어려운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띠가 하는 거예요. 띠가 사람에게 속한 것처럼 뭐라고 하세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내게 속했다. 너희들이 나의 허리띠였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나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하지 않았어. 얘기하시는 거죠.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허리띠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매제스티로, 이그절테이션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려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들은 그 허리띠를 차지 않죠. 그 진리로 살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공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진리를 선물로 받았어요. 이 진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진리의 띠를 우리도 비교할 수 없는 진리를 선물로 받았어요. 자, 우리는 그 진리를 허리에 동이고 진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영광보다도 내가 하나님 자녀됨이,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exaltation이고 majesty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우리를 위로하는 또 다른 어떤 재료에 불과합니까? 그러면 이거는 majesty가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교만의 도구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렇게 거짓말은 이 시대와 당당히 맞서 싸우고 있나요? 학벌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고 가진 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고 얼굴로 패션을 결정하는 이 시대에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살아가세요? 예, 웃으신 분들은 다 안 그러고 사는 거예요. 진리와 상관없이 그냥 아무런 싸움도 할 생각도 안 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직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진리를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진리도 알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는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꾼으로 부르신 거 알겠어. 그런데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세상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제 안은 너무너무 악해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뭐 하지를 못 알긴 알겠는데 이게 work이 안 돼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 부분이 제가 스트럭을 하는 부분이에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 가운데 진리를 살아가고 진리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해내는 게 내 임무인데 지금 내 삶은 나 하나 살기 허덕허덕해요. 내 신앙 지키기도 너무 허덕허덕해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힘이 되는 진리, 그 진리의 허리띠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술이 좋고 실력이 좋고 지혜가 있어서 멋진 만능 허리띠를 만든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싸움은 처음부터 우리가 시작한 것도 시작할 수도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기신 싸움이에요. 상황에 진짜 소망 없음과 내 연약함을 볼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허리띠 대신 그 구원자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멘. 자, 낙망하고 어려운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께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언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뭐 분명하실 수 있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냥 막연한 평안함을 주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메인 잡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 허리띠를 띌 수 있도록 진리의 허리띠를 그러니까 되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셨음이라. 26절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진리가 무엇인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진리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싸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권능,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진리 안에 세워져가는 신앙을 그 신앙관을 우리가 바로 가질 필요가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 정욕을 위한 정욕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에베소서 6장 전신갑주를 입으라 명령하신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그 능력조차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셔서 강건하게 하셔서 하게 되는 거죠.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나의 능력과 나의 열심과 결심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게 아니라 허리에 띠를 동이는 게 아니라 허리띠를 동일 수 있는 힘을 또 이유를 소망을 간절함을 또 능력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려고 덤벼드는 것보다도 이 능력을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구하는 신앙의 자세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목사님 알겠어요. 이거 모두 은혜로 해야죠. 은혜로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너무 어려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저에게 사도행전 이야기가 갑자기는 아니고요. 예, 생각났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2장이에요. 자,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개역개정이고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소년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측 네패에 맡겨 지키고 열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상황이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박해가 심각하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잖아요. 사도 베드로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의 처지가 어때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모양으로 갇혀 있어요? 4명씩 4팀이에요. 16명이죠.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자물쇠에 잠겨 있어요. 그리고 양 옆에 가드가 같이 있어요. 안에 자물쇠에 창살에 또 몇 겹으로 지금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요. 싸울 수 있는 엄두가 나지 않아요. 어떻게 싸우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좌우로 위아래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그 처지의 베드로를 봅니다. 자, 그런데 황당한 건 베드로예요. 베드로 뭐하고 있죠? 누워서 자고 있어요.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누워서 자고 있을까요? 예,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내일 죽어요. 내일 죽어요.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뭐 하겠어요? 잠이나 자야지. 자, 이 소망 없는 상황 가운데 교회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스페셜 포스를 만들어서 작전을 짜고 어떻게 레스큐 할 건지 계획하고 막 그런 계획을 짜고 팀을 꾸려서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교회는 그저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줄을 알고 하실 것을 확실히 알아서 그랬을까요? 답이 없어요. 그냥 안타깝고 무너지고 소망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 베드로 어떡합니까? 저희 어떡합니까? 어떡하면 좋습니까?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령님, 살아계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저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겠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천사가 왔어요. 홀연히 빛 가운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가드들을 때렸는지 기절시켰는지 아니면 더 깊은 잠에 들게 했는지 몰라요. 본문에서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상황은 그렇죠. 양쪽에 있는 가드는 전혀 베드로를 제재하지 못하죠. 베드로의 사슬이 끊겨요. 감옥문도 열리죠. 밖에 있던 파수꾼들도 전혀 제재하지 못합니다. Everything is under control of God. 하나님이 다 컨트롤하고 계세요. 다 이미 사단의 목을 밟고 계세요. 그리고 천사가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요. 야, 일어나. 그만 자. 깨우시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나가라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미 하나님이 이기신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이기신 영광의 싸움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어떤 깊은 의미에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싸움은 이기신 싸움이고요. 동시에 하나님이 이 영광에 우리를 초대하면서 명령하시는 바가 있어요. 깨어서 허리를 동이고 나를 따라와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우리가 벌벌 떠는 이 세상보다도, 우리의 연약함보다도 하나님이 크세요. 답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꼴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식을, 내 친구를 이 모양, 이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허리띠로 우리가 그 기쁨을 맛보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예수님 제자가 해야 할 첫 번째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손도댈 수 없는 부분들을 직접 처리하세요. 나 스스로 깨어날 수 없는 깊은 절망에서 건져내십니다. 쇠사슬 풀어주시고 문 활짝 여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세요. 내가 너에게 준 진리의 띠를 허리에 띠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 어두운 세상에 내 이름과 명예와 내 영광이 되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너무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예. 그거는 나를 보고 세상을 봐서 그래요. 뭐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야기하는 게 천차만별이에요. 이렇게 이걸 먹여야 된다, 저걸 먹어야 된다, 이런 공부를 시켜야 된다, 저런 공부를 시켜야 된다, 너무너무 많은 띠어리와 얘기들이 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답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내 기분에 따라서 나 안 해도 답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성경이 진리인 걸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나야, 성경이 진리야. 한나야, 넌 하나님의 딸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이모 삼촌들, 이 가족, 우리는 가족이야. 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경험하게 하셔. 이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 처자들, 형제들 너무 많죠. 우리 교회는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 연애는 없습니다. 연애는 없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연애는 없다. 성경에서 없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세상의 풍조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서 없어요. 결혼을 한다. 따라해보세요. 결혼을 한다. 예. 결혼을 위한 알아가는 과정이 연애예요. 연애를 위한 연애는 내 정욕을 따르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딸을, 하나님의 아들을 내 정욕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장래에 있을 내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요? 내 마음과 몸을 지킴으로써 이미 사랑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나의 거룩한 성전을 지킴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교회 결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제도예요. 정부도 주시지 않았고요. 군대도 안 주셨고요. NGO도 안 주셨고요. 비즈니스 오르가니제이션도 안 주셨어요. 그런데 오직 결혼만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제도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유니파이드에서 이루는 이 가정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홀리한 제도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 정의가 어쨌든, 우리는 이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이런 결혼의 가치를 선포하고 바라보면서 관계도 맺고 그리고 이뤄가는 거예요. 결혼의 하나님 교회의 비밀, 하나님과 우리 사랑의 미스테리가 담겨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결혼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결혼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많은 거예요? 그건 비진리예요. 우리가 얘기한 진리는 결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결혼은 왕이신 하나님께 서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곳이에요. 배우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진리는 그 네이처 자체 세상의 비진리와 싸우는 사실과 법이 담겨져 있어요.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진리가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하세요. 이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예요. 이 진리는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하는 진리예요.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렇게 살아라야 하니까의 진리가 아니라, 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바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바구나. 소망을 갖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패션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좋아요. 얼굴 아닙니다, 여러분. 네,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 아니에요. 아, 다르게 얘기하면 사람의 완성은요, 외모가 아니에요. 사람의 완성은 진리예요. 진리가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띤 사람을 만나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그런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준비되고 훈련하세요. 진리가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루는 가정을 가정되게 하고 공동체를 공동체게 되게 하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세상의 강팍함에 속지 말고 진리이신, 소망이신, 영광이신,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은혜가 그것을 강구하는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